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책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읽고 함께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데이비드 그레고리 작가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도를 할 때 외치는 구호 중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90년대와 2000년대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는 도심 한복판이나 지하철 같은 곳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푯말을 들고 확성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 말을 반복하며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비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는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만 반복할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라는 이유처럼 오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착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둘째 사망의 심판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삯신 사망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하던 길에서 돌이켜 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어야 그런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인데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바로 여기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 목적인 것으로 안다는 것이지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죄인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닉은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신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신과 교감하려고도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살러오십니다. 이보다 더 신과 가까워질 수는 없죠. 게다가 일방적으로 교감이라는 걸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달리 이것은 진짜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원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는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닉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난 하나님이 어깨 너머에서 매 순간 날 지켜보는 일만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불에 타는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만일 그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라는 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닉은 아직 구원을 모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불편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구원이란 또한 생명이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망이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생명에서 떠나는 것은 물론 모든 선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며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은 모든 악이 가득하고 슬픔과 괴로움만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닉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삶을 자신들 안에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엔진 없는 새 차 같지요. 보기엔 멋지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닉은 기독교의 본질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닉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것은 숨겨진 일이 아니라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알려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기쁨으로 즐거이 누리고 계시는지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참된 구원의 목적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왜 굳이 믿으려고 하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대화를 나눈 사람은 뜻밖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리아였죠. 물론 마리아도 뭐 여제자라고 하면 제자의 한 사람이겠지만 열두 제자와 첫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빈 무덤에 관한 얘기도 마리아로부터 들었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있는 동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고도 제자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나 요한은 뭐 당황하거나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겠죠. 왜 우리가 갔을 때는 말씀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전해 듣게 하나?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대화를 그 제자들과 하시지 않으셨나?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막중한 일을 생각하면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만나 주셔야 하고 첫 번째 대화를 제자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한데 왜 제자들로 하여금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해 듣게 하나?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생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그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고 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마리아로부터 내가 곧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도 전에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이란 문은 다 닫고 걸어 잠그고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문은 다 닫혀 있거나 잠겨 있거나 한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신 장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음 차례인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숨어 있고 문을 닫고 있고 잠그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타나니까 그들은 첫 번째로 영인가? 쉽게 말해서 그냥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놀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상처 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드디어 안심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길래 예수님이 나타나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어떤 믿음이었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기지 않고 놀라고 약속대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눈물을 쏟거나 무슨 뭐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지 않는 모습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때까지 3년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존재하는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부였지 실제로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고 했지만 유대인들만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확인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믿음이란 이렇다는 것입니다. 3년을 옆에서 같이 지내도 보이는 형태가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믿음을 다시 심어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만 닥치면 힘든 일만 닥치면 그냥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확실히 보고 듣고 확인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육신에 계신 동안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도 아니고 뭘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다시 평강이 필요합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을 여러 번 부르시고 나서 항상 평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노라고 했지만 평안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으니까 평안을 잃은 것이죠. 평안하라는 말은 들었고 귀로 들었고 머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평안이 가슴 깊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자 평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가슴 사이가 제일 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렇지만은 그 머리에 든 것들이 우리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우리 전 존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무슨 믿음의 능력이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수 성찬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헛것 아니에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말씀하세요. 두 번째. 거듭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전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믿음이 없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과 평강은 얼굴이고 손과 발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평강을 어떻게 누립니까? 평강 없는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평강은 무엇 때문입니까? 평강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평강 그 자체로도 믿음의 증거지만 그러나 그 평강은 무엇을 위한 평강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제자들이 떠나야 할 차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무엇을 위한 평강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주시는 소명을 위한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할 일 없이 뭐 있어도 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평안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가라,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강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리고는 그 평강이 무엇을 위한 평강인지를 확연히 말씀해 주시되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딘가도 보내시기 위하여 평강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지극히 깊은 평강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면 어떤 소명이 내게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어딘가 다 각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성령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오순절 사건과도 동일한, 요한의 오순절 사건과도 같은 기록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에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종말절 끝날에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약속대로 너희 속에 거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따라 보낸 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얼굴이 주를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생기가 가득한 얼굴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자,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 아니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삽니까? 그리고 그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불안해합니까? 그 불안을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살인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묶인 것들을 푸는 사람이요 죄로부터서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죄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는 커녕 우리가 더 미워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은 풀기는 커녕 더 많은 것들을 묻고 있다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제자들, 여전히 두려움과 놀라고 있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오면 주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한테 왔음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든지 주께서 명하시는 곳에 갈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의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너는 용서받은 존재다. 너는 이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존재다. 이걸 전하는 것 아닙니까? 죄 용서를 전하는 것. 그게 성령을 받은 이유, 성령을 부어주시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무엇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용서를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악한 영을 받은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 용서의 권세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이 모든 일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믿음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도마야말로 믿음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예요. 어쩌면 도마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성적인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 도마 아니겠어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렇게 자꾸 불리지만은 도마는 억울할 거예요. 도마는 그냥 의심을 가지고 못 사는 체질이에요. 도마는 의심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의심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아도 믿는 채 합니다. 도마는 그런 성격은 아니죠. 못 믿으면 못 믿겠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성격이죠. 그는 원래 목수 출신이에요. 그도 예수님과 같은 목수 출신이어서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충 집을 지으면 집이 성합니까? 벽돌 하나를 쌓든 무슨 뭐 금을 하나 걷든 반듯하게 거해야 하는 성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는 단호한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갈 길을 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길이 어딘데요? 다른 제자들 다 몰랐죠. 모르긴 마찬가지인데 그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4장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 길이 어딥니까?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이 대답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안 물었으면 우리도 못 듣는 얘기예요. 그랬던 도마기 때문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모르죠. 어쩌면 그는 혼자서 슬픔을 달랬을 수도 있고 정말 또 혼자서 자책하느라고 여러분 감정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혼자서 조용히 그런 일들을 겪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어쩌면 그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다녀가셨다, 보여주셨다, 그래도 그 제자들의 말을 못 믿겠다고 한 것이죠.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의심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의심에 놀라운 답을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빠졌을 때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치 도마가 했던 얘기를 다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신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져보고 넣어봐야 알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그 자리에서 안 들으셨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도마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나누는 대화도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안 드렸습니까? 그 기도 안 들으셨겠습니까? 그 기도가 안 들으셨으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생각으로 드린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그러나 옆구리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3년간 주님 안 믿고 따라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마가 지금 더 많은 의심을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더 많이 잘 믿은 것도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나 믿음에 실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냈을 뿐이고 정작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떠나기가 무섭게 도망갔고 숨었고 두려워하고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만 것이고 오늘 도마 또한 본인의 믿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확인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 믿음은 오히려 사라지는 것이죠.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면 더 이상 믿음으로 그 현실에 마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실이 내 앞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올 현실과 늘 맞부닥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 오늘 주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내가 믿는 대상에게로 무게와 중심을 옮겨넣는 작업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온전히 나를 향한 신뢰가 아니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될지라도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 가운데 온전한 비중과 중심과 무게를 옮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 신적 존재,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을 눈에 본 것처럼 믿기도 하고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눈에 본 것처럼 동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체와 관계를 이어가는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것, 관계를 날마다 더 돈독히 쌓아가는 길은 내게 있는 삶의 모든 중심과 축을 그분께로 옮겨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점점 내가 부인되는 일이고 점점 그분을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며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우선 마리아의 말부터 믿어보라고 시작한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전해 듣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야 그들은 비로소 보냄을 받는 제자답게 살게 되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 의심에 대답해 주셨지만 그러나 한 말씀 꼭 덧붙이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답이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던 때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왜 달려왔습니까?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여주셔서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오늘 요한은 여기까지 기록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은혜를 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이라는 손을 펴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도 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돈이나 헌신으로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앞에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바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이 아니지만은 장차 그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 사건이야말로 요한복음에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앞으로 예수님 한 번도 실제로 뵙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위하여 오늘 이 기록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또한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생명이 이렇게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뭘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뭘 더 구하고 계십니까? 뭘 더 날마다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끝날까지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 봉사, 아나운싱 봉사, 편집과 번역 봉사 등 방송 제작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하트앤서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진행의 박용규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의 칼을 든 압살롬. 그는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하며 그가 시키는 대로 행했지요.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그는 아히도벨의 꼭두각시가 되어갔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참에 다윗을 완전히 없애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압살롬 왕이시여, 이제 왕에게 예루살렘을 가지셨으니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밤 그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뒤쫓아가서 완전히 싹을 자르겠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지금은 도망가느라 지쳐있을 테니 그때 기습하면 깜짝 놀라 그의 군대는 모두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은 다시 압살롬 왕께로 인도해 오겠습니다.
오, 아버지와 함께 간 백성들을 다시 내게로 데리고 온다고요?
물론 입죠. 그 백성들이야 왕을 잘못 만나서 할 수 없이 같이 간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만 죽이면 그들은 다시 참된 왕이신 압살롬 왕을 찾아 제 발로 걸어올 것입니다.
역시 아히도벨님은 충신이십니다. 그것 정말 좋은 생각이시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혜자가 또 한 명 있으니 그도 불러서 의견을 물어봅시다.
압살롬이 말하는 지혜자는 바로 다윗의 충신이자 친구인 후세였지요.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신할 때 함께 가고자 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압살롬에게 충성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압살롬의 동태를 살펴봐달라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청대로 압살롬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그의 곁에 있었지요. 압살롬은 후세를 부릅니다.
오, 후세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압살롬 왕이시오. 어인 일로 저 같은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아, 방금 아히도벨님이 군사 만 2천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모든 백성을 내게로 데리고 오신다고 하셨소만 후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후세는 아히도벨이 군대를 이끌고 가면 다윗이 위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지요.
아, 왕이시여.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그 계획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다고요? 왜 좋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다윗을 칠 수 있는 기회인데 말입니다.
노여워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시지요. 왕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왕의 아버지와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가 다 용맹하고 잘 훈련된 전문 군인들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아마도 화가 잔뜩 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을 테지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 왕께서 군대를 보내 자신을 공격할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군사들은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아히도벨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요.
하긴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아버지의 군사들은 전쟁 경험이 많은 용사들이니 우리가 공격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군대가 갔다가 그들의 공습에 오히려 당하게라도 된다면 오히려 우리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제대로 싸움도 못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십시오. 온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군인들을 모아 아주 막강한 왕의 부친의 군사보다 더 막강한 군대를 먼저 조직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직접 그들을 지휘하여 나가십시오. 그때 저희가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낼 테니 왕께서는 그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공격하시면 그와 그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섬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설명을 들으며 아히도벨이 아니라 자신이 공을 세운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죠. 또한 주변에 있던 다른 신하들도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후세의 계획이 더 좋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 역시 후세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지혜자십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지쳐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요단강 근처 나루터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군사 만 2천명을 보냈다면 다윗의 군사는 그들을 맞이하여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기에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후세는 왕궁을 빠져나온 후 다윗의 편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급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피할 것을 말하죠.
사독 제사장님, 빨리 사람을 다윗 왕께 보내서는 상황이 위험하니 요단강 근처에서 잠을 자지 말고 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라고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들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급히 보내 다윗에게 후세의 말을 전합니다.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